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Saltlake City Temple Square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호기 성도 교회의 제 178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합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2보좌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오늘 오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 178차 반년차 대회의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우트도르프 형제인 제가 본 모임의 사회를 보게 했습니다.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곳의 교회 회원들과 많은 친구들에게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에드 톰슨의 지휘와 보니 굴리프와 린다 마그렛의 오르간 반주로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름으로써 본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70인 정원회의 폴 비 파이퍼 장로님이 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감사함을 가지고 당신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당신과 위대한 여호와이신 당신 아들이 함께 나타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신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의식을 이 지상에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후기에서 이 지상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바로 의식을 통해서 또한 가족들 안에서 저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크와 시온의 스테이크가 함께함으로써 또한 당신과 당신 아들 통해서 준비된 그런 스테이크를 통해서 안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축복과 이 대회를 통해서 받게 되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이 감동을 받고 또한 우리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그 부드러운 영을 저희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통해서 그것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저희가 개인적으로 집합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has sung. 합창단이 신앙의 발차 치료를 불렀습니다. 이제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고,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러셀 M. 넬슨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인 윌리엄 D. 오스월드 형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패커 회장님.
오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앞으로 안전한 시기를 바라보면서 특별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후기에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안전하려면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1849년 7월 24일은 성도들이 유타의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수년간 계속되었던 폭도들의 습격과 학대로부터 안전해졌습니다. 그것은 크게 축하할 일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혹독한 상황 하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여러 달 동안 고통받고 있었으며 폭도들은 그 성도들을 그들의 고장에서 쫓아냈습니다. 실로 자유라는 뜻을 가진 리버티와 감옥이라는 이 두 단어는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조셉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오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며 당신의 눈, 참으로 당신의 순결한 눈으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종들이 당하고 있는 부당한 처사를 영원한 하늘에서 바라보시며 그들의 외침이 당신의 귀를 파고들게 하시겠나이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일찍이 주님의 지시를 구했었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재판관과 주지사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부당한 처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재판관들에게 낸 청원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일생 동안 200번 이상의 각종 무고한 혐의로 법정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유죄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미주리주의 주지사 보그스에게 보상을 청구했을 때 주지사는 몰몬들은 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공익에 필요하다면 미주리주에서 멸절하거나 쫓아내야 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만행과 악행을 초래했습니다. 성도들은 당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마틴 벤 브론에게 청원했으나 그의 답변은 청원은 정당하나 당신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합중국의 의회에 청원된 그들의 세 번째 탄원서의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서를 기초한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인간으로서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불평 없이 견디기에는 너무나 극심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횡포의 철권과 억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만 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강탈당했습니다. 우리는 숲속의 들짐승처럼 포획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우리의 노인들과 우리의 순진무구한 어린아이들이 박해자들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미국의 딸들이 가장 비인간적인 태도로 모욕받고 폭행당한 것을 목도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혹독하게 추운 겨울철에 무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들의 성스러운 집과 벽난로로부터 무일푼이 되어 안전이 위협받는 낯선 땅으로 내몰린 만 5천 명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국가의 최고 의결기관을 향해 애원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간청드리며 부당한 행위에 대한 보상과 안전을 위해 위대한 자유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옵는 상하원 의원님들께 겸손하게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쫓겨나 탄식하고 있는 수천 미국 시민의 탄원의 음성을 제발 들어주십시오. 자유가 통치하는 이 땅에서 잔혹하게 희생된 남편과 아버지를 둔 과부와 고아들의 울음소리와 비통에 찬 탄식을 들어주십시오. 추방된 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국가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미주리주에서 벌어진 유혈의 잔인한 참극의 반복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학대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거두어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일말의 동정도 없었으며 그들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1844년 일리노이주의 주지사 토마스 포드의 보호선언 중에 선지자 조셉과 그의 형 하이럼은 카티지 감옥에서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어떤 단어로도 성도들이 견뎌낸 야만성과 고통을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1849년 7월 24일 마침내 폭도의 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성도들은 이를 축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은 소유했던 모든 것을 손수레와 포장마차에 싣고 1600km의 사막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기찻길이 놓이기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할 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느낌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으로 축하 행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템플스퀘어에 나무 정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32m 높이의 깃대를 세웠고 길이가 19m나 되는 큰 국기를 만들어 이 자유의 깃대 위에서 펄럭이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 첫 번째 위대한 경축일의 주제로 그들을 돕지 못하고 거절했던 그 정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을 채택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이유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리감용 회장님이 대규모 행렬을 템플스퀘어로 이끌고 갈 때 밴드가 연주를 했습니다. 그의 뒤를 12사도와 70인들이 따랐습니다. 그 뒤에 하얀색 바지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오른쪽 어깨에 하얀색 스카프를 두르고 머리에는 보관을 쓴 채 왼편에 칼집이 꽂혀있는 칼을 찬 24명의 젊은 이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오른손에는 모두 독립선언문과 미합중국의 헌법 복사본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어깨에 하얀색과 파란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하얀색 장미로 머리를 장식한 24명의 젊은 여성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들 모두는 성경과 몰문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국심을 주제로 선택한 것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번에 등장한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은 축복사인 이삭 몰리가 이끄는 24분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은회색 머리카락의 노인들이었고 60살 이상의 연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각각 꼭대기에 하얀색 리본이 매달려 있는 빨간색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별과 줄무늬가 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세상이 있기 전 태초부터 있었고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된 신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하고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했습니다. 그때 계시된 그 계명은 모든 나라에서 지금 우리 회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합당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 땅의 헌법을 제정하되 바로 이 목적으로 내가 일으켜 세운 현명한 자들의 손을 빌어 그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되면 옳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미주리주 주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1849년 그 경축일에 피네스 리차즈 장로는 24명의 나이든 원로들을 대신하여 앞으로 나와 충성스럽고 애국적인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애국심을 가르치고 자유를 사랑하고 존중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고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60년 동안 살아온 우리들은 미국 정부가 그 절정에 있는 것을 보았으며 명예로운 헌법의 순수한 원칙들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지만 우리가 받았던 무자비한 학대는 부정하고 타락한 정부로부터 유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자유의 영과 애국심의 열정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도록 합시다. 성도들이 인간적인 본성에 사로잡혀 보복을 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보다 더욱 강한 그 어떤 것이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초기 교회 회원들을 특징지어 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고초를 겪고 난 후에도 그렇게 오래 참고 그렇게 너그러우며 그렇게 관대하며 그렇게 기독교다운 백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후기 성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수심에 불타기보다는 그들은 계시의 닻을 내렸습니다. 신약과 구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그 가르침들이 그들의 행동 방향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성도들이 그처럼 경축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곧 복음의 원리들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낯선 고통의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우리들은 복음의 원리들을 가르치고 그 원리대로 살고 있습니다. 1849년의 기념일에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청남들이 헌법과 독립선언문을 선언문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둘째, 청녀들은 성경과 몰문경을 들고 행진했으며 마지막으로 은회색 머리카락의 노인으로 불리었던 노인들이 행렬에 참가했습니다. 그 순서가 끝난 후에 그들은 임시로 만든 식탁에서 축하연을 가졌으며 그곳에는 당시 근광을 찾아 그곳을 지나던 수백 명의 여행자들과 60명의 인디언이 초대되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일하기 위해 되돌아갔습니다. 브리검 요 회장님은 미국민들이 우리를 10년 동안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49년 경축일 이후 8년이 지난 그날에 성도들은 리틀 코트누드 캐년에서 7월 24일을 다시 경축했습니다. 4명의 기마병이 2,500명 상당의 군인들이 진군 중이라는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엘버트 시드니 존스톤 대령이 지휘하는 미 합중국의 군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몰문 반란을 진압하라는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 온 것입니다. 성도들은 경축을 마치고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영 회장은 도망가기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법률도 어기지 않았으며 법을 어길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멸하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관해서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한 그들은 이곳에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저의 증조부모님께서는 미주리 파웨스트에서 나부로 쫓겨가는 도중에 한 명의 아이를 잃고 땅에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부로 쫓겨갈 때 윈터커터스에 또 한 번 아이를 묻으셨습니다. 또 다른 증조부모님은 당시 10대였고 플래터강의 남쪽 뚝방을 따라 손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준비한 땅 그 땅에 가리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 성도들 복된 곳. 강 건너에서 그들은 군인들의 총검에 반사된 햇빛에 눈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폭도들은 군인들이 성도들이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서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었고 부캐넌의 과오라고 불리게 된 큰 유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서반구와 북반구를 막론하고 전 세계의 후계 성도들이 퍼져 있기에 성도들이 모인 곳 어딘가에는 항상 햇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일한 계시에 의해 인도되며 선지자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었을 때 다른 이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 계승의 규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전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그의 81번째 생일을 5개월 앞두고 교회의 16대 회장으로 지지받았습니다. 그는 98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신 고든 빈클리 회장님을 계승했습니다. 교회의 선임 지도자들은 거의 항상 수십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집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 시대의 각종 도전에 가장 이상적으로 적합하신 분입니다. 그는 두 분의 보좌와 12사도 정원회에 의해 즉 모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의해 지지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쫓겨난 루시퍼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며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그 원리와 의식들에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들이 있더라도 또 실제로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이지만 진실하게 우리는 충실하게 남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선지자였으며 오늘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도 주님의 선지자입니다. 어떤 것도 이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성도들에게 햇빛은 빛이 계속해서 비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분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기쁨을 갖기 위해 존재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살겠다고 선택할 때 오게 됩니다. 선택의 중요성은 어느 날 제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 문득 떠오른 한 간단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비자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사는 일이 일상생활의 일부이듯이 이 패턴들도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소비자들은 선택을 하기 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선택권들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그들은 주로 원하는 제품의 품질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고 구매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에 비해 어떤 소비자들은 할인 특가품을 찾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겉만 화려한 것에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자신의 개인적인 고결성을 저버리고 원하는 것을 훔치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습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물건을 훔치는 그들을 좀도둑이라 부릅니다. 소비자의 패턴은 결혼이라는 주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는 최상의 질을 지닌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보다 못한 형태의 지속되지 못할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고 결혼한 남녀에게만 허락되는 특권을 뻔뻔하게 훔치고 탐닉하는 결혼관계의 좀도둑도 있습니다. 결혼이란 주제는 결혼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전 세계에 걸쳐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목적은 주님의 사도로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신성한 것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성전 결혼의 미덕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장 높고 가장 지속적인 형태의 결혼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성전에서 결혼해 그들의 결혼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봉된 사람들만이 죽음 이후에도 배우자로 지속되며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 또는 승영을 받을 것입니다. 성전 결혼은 해의 왕국의 결혼이라고도 불립니다. 해의 왕국에는 세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돼야 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고귀한 열망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속되는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성전 결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줍니다. 성전 결혼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목적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교회 활동과 진급, 정원회, 그리고 공과반은 승영하는 가족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입니다. 이 목적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신권 열쇠들을 회복하셨으며 이로 인해 그분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의식들이 합당한 권세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를 포함한 하늘의 사자들이 이 회복에 참여했습니다. 이 계시된 진리의 지식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와 사도로서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혼에 걸친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은 가족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준다.
That proclamation on the family helps us realize.
가족에 대한 이 선언문은 우리로 하여금 해의 왕국의 결혼이 그 어느 관계를 통해 얻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지구가 창조되고 이 교회가 회복된 것은 가족이 형성되고 인봉되고 영원히 승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전은 남자가 한 아내를 취하여 그들 둘이 한 몸을 이루면 적법한 일이니 이 모든 것이 땅이 그 창조의 목적에 부응하게 하려 함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확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승영을 가져오는 복음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신성한 계명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속죄는 이 두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속죄로 인해 불멸 혹은 죽음에서의 부활이 모두에게 실제적인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속죄로 인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영생을 위한 자격을 얻으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하고 영속적인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전 결혼이 단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선언문은 또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될 때 가족은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만큼이나 영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보상은 기대에 찬 소망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따금씩 저는 신문의 부고란을 읽을 때 사망과 죽음이 그 고인과 사망한 배우자를 다시 만나게 해줬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영원한 선택권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결혼을 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천상의 선물을 제안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물을 거절함으로써 그 선물을 주시는 분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경전의 한 힘있는 구절은 희망에 찬 소망과 영원한 진리를 명확히 구분해줍니다. 모든 성약, 계약, 의무, 맹세, 서약 또는 기대는 맺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현세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인봉되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나니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 When men are dead. Close quotation. These truths are absolute. 이 진리들은 절대적입니다. 이 교회의 회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진리들을 배우고 영생을 위한 자격을 얻도록 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기를, 회개하기를, 성신을 받기를, 성전의 축복을 얻기를,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기를, 그리고 끝까지 견디기를 권합니다. 자비롭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과 그 영원한 축복들은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게까지 베풀어집니다.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들이 대리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은 교회의 많은 성년 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생의 시련을 혼자서 감당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방법과 시간에서 그분의 충실한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각 개인을 그들의 마음의 소망과 행위에 따라 심판하고 보상하실 것입니다. 한편 세상의 오해는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결혼은 두 가지 문제를 내재한 채 시작됩니다. 그것은 두 명의 불완전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행복은 그들의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만 그들에게 올 수 있습니다. 단원들이 단결된 노력을 할 경우에만 오케스트라가 화음을 낼 수 있듯이 결혼 생활에서의 조화도 단결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노력은 각 동반자가 개인적인 요구사항들을 최소화하고 사랑이 가득한 이타적인 감정들을 최대화할 때 성공할 것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보다 주변에 있는 타인들에게 중점을 두고 그것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험 없이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결혼 생활에서의 조화는 사람이 그 배우자의 행복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 중 하나로 여길 때만 옵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 해외왕국의 결혼은 현실이 되며 이 생과 앞으로 올 생에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소비자의 패턴에서처럼 우리는 해외왕국의 결혼을 선택하거나 혹은 그보다 못한 차선책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결혼에 관한 어떤 선택들은 저렴하고 어떤 선택들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것들은 적에 의해 교묘히 꾸며져 있습니다. 그가 내놓는 선택들에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언제나 비참함을 가져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해외왕국의 결혼입니다. 고맙게도 만약 그보다 못한 선택을 이미 했다면 그것을 가장 좋은 선택으로 격상시키도록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크나큰 마음의 변화와 영구적인 개인적 진보를 요구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는 축복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전 결혼의 축복들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결혼 형태는 해외 왕국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아버지께 오고 또 때가 되면 그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왕국의 결혼은 영생을 위한 준비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권세에 의해 결혼하기를 그리고 그 신성한 성약에 충실히 순종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해외왕국에서의 승영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오스월드 자매와 저는 다섯 살 난 쌍둥이 손녀들에게 줄넘기 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줄넘기는 줄이 머리 위를 지나 발 아래로 지나갈 때 뛰어넘는 어린이 놀이입니다. 두 손녀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배운 다음 몇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연거푸 실패했습니다. 막 포기하려던 순간 좀 더 나이가 많은 이웃 아이들 두 명이 지나갔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두 이웃 소녀는 줄넘기를 해보았으므로 우리 손녀들에게 줄을 뛰어넘는 법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웃 소년들이 줄을 뛰어넘을 때 움직이는 줄의 리듬에 맞춰 뛸 수 있도록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손녀들이 줄넘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어떻게 줄을 뛰어넘는지를 보고 나니 그 나머지는 가르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약간의 연습으로 두 쌍둥이 손녀들은 줄넘기의 기본을 통달했습니다. 줄넘기를 가르치는 동안 3살밖에 안 된 또 다른 손녀가 잔디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아이에게 줄넘기를 해보고 싶냐고 묻자 아이는 머리를 끄덕거리고는 앞으로 나와 줄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줄을 돌리자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아이는 언니들이 하는 것을 본대로 뛰어넘었습니다. 큰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를 똑같이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한번 뛰고 그 다음에 두 번 그리고는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세 명의 손녀 모두가 줄을 뛰어넘는데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몇 가지 기본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본 후에 그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복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본다면 우리 모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님은 종종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지도자, 교사, 선교사 그리고 부모로서 복음의 교리를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라는 평생의 목표를 받았습니다. 엘톤 페리 장로님이 언급하 하신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직책에는 유능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회원은 교사이며 가르침은 우리가 행하는 바의 중심이 되므로 우리 모두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가르침의 원리를 배울 신성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들은 많이 있으나 우리가 그 원리들에 관해 읽어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며 둘째, 성공적인 교사들이 어떻게 그 원리들을 사용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와드 및 지부에서 유능한 교사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교회 웹사이트나 교회 잡지에 나와 있는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을 복습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적용할 기본적인 원리들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원리들은 훌륭하지만 간혹 경시되고 있는 교수법 자료인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될 이상적인 교사를 찾을 때 우리는 항상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라보니라고 칭했으며 그것은 선생님 혹은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교사였고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이 가르치셨기에 그 시대의 다른 교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가르치고 성직을 수행하는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음에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했듯이 예수께서는 이 방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경전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성공적인 복음 교사들의 다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르쳤던 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했습니다. 몰몬경에서 예를 들자면 니파이, 엘마, 그리고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 또 다른 유능한 복음 교사는 모로나이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보내진 천사로 선택받았습니다. 조셉은 우리에게 모로나이가 언제 자신을 가르쳤고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 간략하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조셉은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않은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을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소년으로 묘사했으며 이후에 한 친구는 그가 교육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말했습니다. 모로나이와 그리고 그를 가르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다른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교사의 인내와 관심의 손에서 이 젊은이는 주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이라고 언급하신 사업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가르쳤던 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르침과 배움의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있으나 훌륭한 가르침의 필수적인 세 가지 기본 원리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첫 번째 원리, 가르치는 자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조셉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가 처음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물러가도록 모로나이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나의 이름을 불렀다고 조셉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교사는 하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토마스 에스먼슨 회장님과 가진 모임에서 저는 그분이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르며 반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소년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이셨던 루시 게르치 자매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자매님은 각 반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교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그 자매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주일에 빠지거나 자주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꼭 방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분이나 그분이 가르치셨던 교훈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원리, 경전에서 가르친다. 모로나이가 실행했던 또 다른 가르침의 원리는 그가 경전을 알고 있었고 경전에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모로나이가 자신과의 첫 만남에서 구약전서의 예언들을 인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다른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하고 많은 설명을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로나이가 인용한 여러 경전 구절에서 조셉은 몰문경을 출현시키고 지상의 참된 복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 번째 원리, 복음 진리에 대해 상고하도록 격려한다.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가르칠 때 사용했던 세 번째 원리는 가르침받은 것에 대해 상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셉은 모로나이와 세 번째로 만나고 나서 자신이 방금 겪은 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능한 교사는 니파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집으로 가서 깊이 생각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던 그 방법을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니파이는 상고하는 행위가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몰두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경전구절과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깊이 상고하는 행위는 우리의 삶에 개인적인 계시를 불러옵니다. 저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신성하고 거룩한 부름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반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경전을 펴고 그 말씀에서 가르칠 때 그리고 반원들에게 회복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 상고하고 그것을 적용하라고 격려할 때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은 확대될 것이며 여러분의 반원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그들은 여러분에게 나사렛 예수를 칭했던 것처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brethren. 형제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굳도다 그 기초를 부르겠습니다. 노래가 끝나면 70인 정원의 에드와드로도 가바렛 장로님과 카를로스 A. 고도이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12사도 정원의 쿠엔틴 L. 쿡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Thank you.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호기성도 교회의 제178차 반년차 대회입니다.
제 고향 우루과이 미나스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해질녘이면 어머니께서는 거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벽난로에 장작을 지피셨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부모님, 저의 여자 형제들 그리고 저 모두 한 사람씩 모여들었습니다. 벽난로의 온기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어우러진 아늑한 거실은 제가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느낌을 심어 주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우리의 가정을 꾸린 후에도 벽난로 주변이나 혹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할 때마다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느낌을 지닌 곳으로 함께 자주 모이곤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느낌입니까? 우리의 집, 가정, 피난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곳입니까? 여러 해 동안 우리 가족은 여러 나라에서 살았는데 그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참석한 모든 와드에 있는 회원들로부터 우리는 똑같은 따스한 느낌을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각 회원들은 그러한 행복한 느낌을 경험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들은 재활동화 및 선교 사업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페루에 있는 몇몇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몇 가족의 이름을 언급할 것입니다. 카우소 가족, 벤다 가족, 발가스 가족 등입니다. 이 목록은 계속되며 그 속에는 집으로 돌아온 1,7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스테이크 회장, 감독, 정원회 및 보조조직 지도자들로부터 집으로 돌아오라는 권고를 받은 페루 전역에 있는 각기 다른 와드, 지부, 스테이크, 지방부의 회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나아가도록 돕는 책임을 맡은 전임 선교사들과 다른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년 동안 재활동화 및 침례와 확인 의식을 통해 이분들을 돌이키려고 노력한 한 선교부 내의 14개 스테이크와 4개 지방부의 협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구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고무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한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가르침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저활동 회원 및 감정이 상하고 비판적이고 죄를 지은 분들께 돌아오라고 간청해 왔습니다. 돌아와 주님의 식탁에서 향연을 즐기고 성도들과의 우정을 통해 오는 감미롭고 만족스러운 열매를 맛보십시오. 엘마는 그의 형제들의 영혼에 대해 큰 괴로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주시겠나이까?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 저들 중 많은 자가 우리의 형제들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의 리마 푸엔테 피에드라 스테이크의 엔젤 알라콘 회장은 제게 다음과 같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사와 감독, 보조조직의 몇몇 지도자 그리고 저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저활동 회원과 몇몇 비회원과 그리고 신회원들을 방문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 시점에서 제 마음속에는 한 찬송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사랑의 목자의 마음, 귀여운 어린 양들, 그중 한 마리 길 잃어 추웁고 굶주리네. 보아라, 선한 목자는 잃은 양 찾아가서 기쁨으로 데려와서 보화를 간직하네. 왕래하기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던 발가스 형제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도착을 알리는 알라콘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그러자 발가스 형제가 말했습니다. 놀랐군요. 저희 집까지 오기란 매우 힘든 일인데요. 알라콘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전 지금 형제님의 문 앞에 와 있고 형제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형제님에게 내일 교회 모임에 오시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몇 주 전 어느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저는 비활동이 된 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한 형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던 그의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왜 돌아올 결심을 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 페르난도와 이 훌륭한 감독님이 제게 돌아올 것을 권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교회를 찾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불타고 있는 조그마한 불꽃이 있습니다. 그 불꽃이 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로서 그 불꽃이 계속 살아있도록 그것을 함께 피웁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보살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입니다. 결국 우리가 봉사하고 이러한 봉사가 우리 이웃의 복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모두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게 도우라는 구제의 권고를 받아들일 때 수많은 저활동 가족들, 그리고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은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이러한 경험들은 그분의 양을 치라는 주님의 권고를 조용히 받아들인 수천 명의 형제들의 경험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사랑과 봉사는 서로의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는 쌍둥이와 같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고 있지 않은 이들을 찾는 책임을 받아들입시다. 이러한 사랑의 봉사를 통해 단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데려온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세운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돕는 이들에게 가져다 줄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들어라, 오늘도 내게 간절히 하시는 말. 나의 품 안에서 떠난 양 찾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와 구주의 사랑에 대한 제 간증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주이자 주님이자 스승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에 대한 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몇 년 전 브라질에서 지역 70인으로 봉사하는 동안 저와 저의 가족은 플로리아노폴리스라는 아름다운 도시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일요일에 어느 때처럼 저희는 저희가 찾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리고 큰딸이 주일학교반에 참석했는데 그들은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공과 도중에 교사는 반원들에게 교회에 대한 간증을 발전시키는 동안 겪었던 강력하거나 영적인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몇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자 개종자였을 때의 일들을 마음속으로 회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증을 얻는 과정에서 별로 눈에 띌 만한 것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에 잠겨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경청하는 동안 저는 교사가 저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게 특별한 경험을 나눠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역 70인이었고 뭔가 감동적인 경험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녀가 기다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 상황에 적합한 강력한 사건을 찾아내려 더욱 애썼으나 교사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지만 저는 그녀의 기대에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때는 금식 간증 주였으므로 성찬식 동안 저는 회중에게 특별히 주일학교 반의 교사와 반원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나누었던 괄목할 만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제가 지닌 회복된 복음의 진실함에 대한 진솔한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에 관해서 뭔가 위대하고 강력한 경험이나 응답이나 확인을 받아 한치의 의심마저 지워버릴 만한 한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경전에서 성령의 음성은 크지도 그리고 거칠지도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라는 음성도 아니며 오히려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며 그것은 영혼에까지 꿰뚫으며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이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임을 알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소리치거나 큰 손으로 악수를 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지 않습니다. 성령은 속삭입니다. 성령은 극히 부드럽게 감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에 충분하도록 강력하게 성령의 음성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이 떠나가서 우리가 찾고 귀 기울이며 고대의 사무엘과 똑같은 태도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건이 우리의 간증을 강화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레이맨과 레뮤엘은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됩니다. 그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나 단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주님의 뜻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후기에 몇몇 위대한 지도자들 또한 이 원리에 관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회복의 초창기 동안 높은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끝까지 견딜 만큼 충분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작은 음성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것이 때때로 천사의 방문보다 우리의 간증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 사는 한 청년으로서 두 자매 선교사로부터 교회에 관해 배웠던 저는 제 기도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응답을 기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회복된 교회에 가입하기에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엘마는 간증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서로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게 그리하라. 그때 이래로 교회의 구도자로서 후에는 전임 선교사로서 아버지와 지도자로서 가졌던 모든 작은 경험들이 모여 씨앗이 좋다라는 엘마의 말처럼 의심 없는 일련의 경험들과 느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엘마는 간증에 대해 계속 가르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씨앗에 비유하리라.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믿지 않으므로 그것을 내어버려 주위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을 너희가 느낄 때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 이것은 좋은 씨앗이매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한도다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확실한 사건을 통해 간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도 놀랄만한 것은 아니나 경험들을 쌓는 과정을 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가 배워왔고 살아왔던 것이 참되다는 것을 명백한 방법으로 입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이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제 간증에 영향을 주었던 대부분의 경험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모든 경험들은 회복된 교회에 대한 저의 간증에 영향을 끼쳤으며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반을 가르쳤던 그 자매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위한 이 간증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제 삶의 모든 나날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의해 후기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살아있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모세나 아브라함, 이사야 그들의 시대를 위한 것처럼 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를 위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몬경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주에 대한 또 하나의 간증입니다. 저는 신권의 권능이 회복되었으며 세상의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지난 겨울 제 딸아이가 심한 눈보라 속에서 운전을 하다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딸아이는 오래전에 제가 두 아들과 함께 겪었던 비슷한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내 아들 조가 3살이었고 레리는 6살이었습니다. 우리는 6월에 함께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타주로 여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는 아주 화창했습니다. 시에라 산맥에 있는 도나패스 정상으로 가는 오르막길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아무런 기상경보도 없이 엄청난 눈보라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어떤 운전자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한 트럭은 찌그러져 차선 두 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른 트럭과 차들은 도로 위에서 쭉쭉 미끄러졌습니다. 차선 하나만 통행이 가능했고 우리 차를 포함해 많은 차량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충돌을 피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모든 교통은 마비되었습니다. 6월에 발생한 이런 심한 눈보라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옷도 없었고 연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뜻함을 유지할 요량으로 두 아들과 꼭 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전차량과 제설차, 견인 트럭들이 와서 정체되어 있는 많은 차량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견인 트럭이 우리 차를 반대편에 있는 차량 정비소까지 끌어주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우리의 안부 전화를 기다렸을 아내가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는 두 아들과 통화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세 살배기 아들 차례가 되자 그 아이는 떨리는 음성으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 살배기 아이가 엄마와 통화하면서 힘든 시간에 대해 말할 때 그 아이가 위안과 기운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비록 어려운 여행 상황이었긴 했지만 단시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 결과는 지속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에서 마주치는 시련과 고난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극심하고 또 지속적인 결과를 갖는 듯합니다. 우리 각자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이 가운데 몇몇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회를 듣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도 본질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무고하게 기소되어 여러 달 동안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던 경험 이후에 드렸던 그의 탄원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또 당신께서 숨으신 곳을 가리는 장막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기운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경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올리실 것이요. 회복에 의해 분명해진 핵심 교리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생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생은 시험받고 증명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서에는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영원한 보상을 가져다주는 것이 때로는 그 순간에 가장 쓴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어떤 때에는 금지된 것이 가장 멋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의 앞부분에는 자주 인용되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시기였고 또 가장 힘든 시기였다. 경전은 각 세대에는 그 나름대로 가장 좋은 세월과 나쁜 세월이 있음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선과 악 사이의 다툼, 그리고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의 대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닐 레이 맥스웰 장로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경험하는 경험하는 것은 이 짧은 세상 생활을 마감하기까지 꼭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기리라는 것과 또한 회개하고 성결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리라는 것을 교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디킨스가 그의 소설을 읽고 있을 무렵, 그의 소설을 쓰고 있을 무렵 서부 산간에 정착한 초기 성도들은 영웅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나부를 떠나가는 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낙관적으로 앞날을 내다본 사람도 있었고 근심을 갖고 바라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두 개의 전형적인 예를 헬름마 휘트니와 바세바 스미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느낌에 관한 감동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휘트니 자매는 나부를 떠나면서 자신의 기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작은 리본과 옷깃, 레이스 등 모든 물건을 꾸려야 한다. 그런 것들을 살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을 등지고 어느 누구도 착하기 원하지 않는 로키 산맥 너머로 갈 것이다. 우리 가운데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다만 정직한 자와 덕스러운 자가 있을 것이다. 휘트니 자매의 표현은 이상적인 낙관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세바 스미스 자매가 기록한 느낌 또한 신앙으로 가득하지만 약간의 혼란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성도들을 반대하는 폭도가 일어나는 것을 미주리주에서 본 적이 있었고 데이비드 W. 패튼 사도가 죽임을 당한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나부에서 피난을 떠나야 했던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소중한 곳에서 내가 한 마지막 일들은 방을 청소하고 마루를 닦고 빗자루를 평소에 놓였던 자리인 문 뒤에 놓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복잡한 마음으로 문을 조용히 닫고는 미지의 앞날을 마주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고 미주리주에서 그 힘들었던 시절에 내가 이미 느꼈던 확신, 즉 복음이 결국 서부에 뿌리 내릴 것이며 복음 안의 원리들이 참되고 영원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날을 마주했다. 이들 두 후기 성도 개척자들은 인생 내내 복음 속에 굳건히 남아서 시온을 세우는 일에 훌륭하게 봉사했지만 이후로도 많은 시련과 고난에 직면하였고 두 사람 모두 그것들을 충실하게 견뎌냈습니다. 휘트니 자매의 낙관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첫 세 자녀는 출생 시 또는 그 직후에 사망했는데 그중 둘은 나부에서 솔트레이크로 오는 여행 중에 그러했습니다. 휘트니 자매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 관한 기록을 통해 우리를 축복해 주었으며 올슨 헤프 휘트니 사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스미스 자매는 성도들이 서부로 향해 가면서 겪었던 가난과 질병과 궁핍함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1847년 3월에 그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며 그 다음 달에는 둘째 아들 존이 태어났습니다. 그에 관한 그녀의 기록은 짤막합니다. 그 아이는 나의 마지막 아이로 겨우 4시간 동안 살았다. 인생의 말년에 그녀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메이트론이었으며 또한 본부 상호부조회의 제4대 회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성도들이 견뎠던 고난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브리검영 회장님은 1856년 2월에 다음과 같은 말로 이런 고난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여러분에게 누구라도 굶어 죽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풍족한 곳으로 보내주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노새의 귀 끝에서 꼬리 끝까지 먹어치울 때까지는 굶어 죽는 것을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굶주림에 대해 조금도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곧 봄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 이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고난은 그 나름대로 과거의 고난에 필적할 만합니다. 최근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취업난과 재정난은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 문제나 탈선한 자녀 문제의 직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중독 그리고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성향은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시련의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사람들과 그들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에게 상당한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어떤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개인적인 발전에 적합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가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 모두에게 내린다는 것도 압니다. 모든 구름이 비를 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견디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위안을 주는 교리는 구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짊어지실 것이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도우실 것이라는 엘마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들은 흉년과 풍년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주께서는 닥쳐올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대비할 것을 바라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 시에라 산맥을 넘으면서 그 심한 눈보라를 만났을 때 느낀 심적 충격의 일부는 제가 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건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경전이 주는 커다란 축복들 가운데 하나는 예기치 않게 하지만 종종 일어나는 어려움에 관해 우리에게 경고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준비의 한 가지 형태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몰몬경의 여러 부분에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진데 그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그분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종종 뒤따릅니다. 영의 축복, 곧 성신의 성역을 지니는 것은 분명히 땅에서 진실로 번성하고 준비를 갖추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의 시련에 관계없이 오늘날 우리가 지닌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개척자들이 경험하고 있던 고난이 지닌 분명한 본질에도 불구하고 브리검영 회장님은 감사의 중요성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제외하고는 배은망덕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대회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사옵니다라는 느낌이 그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떠오를 정도로 큰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타주 그랜츠빌의 옐런 예이츠 자매에 관한 실화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10월 초 그녀는 남편인 레온이 솔트레이크에 있는 직장으로 떠날 때 그를 배웅하며 입맞춤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본 레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 20세의 젊은이가 첫 직장에 늦었다는 이유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던 순간 그 차량은 레온의 차와 정면 충돌을 했고 그 사고로 인해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예이츠 자매는 동정심을 지닌 두 명의 순찰 경관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뒤 충격과 슬픔에 휩싸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인생의 앞날에 대해 생각할 때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둠과 고통뿐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사고를 낸 젊은이의 와드 감독이었습니다. 그 감독은 예이츠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낸 그 젊은이의 어머니인 조레인 윌 모어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온통 내 자신의 슬픔과 고통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이와 그 가족에 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보다 더 크나큰 고통에 빠져있는 한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빨리 저는 방문하셔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윌모 부부가 도착하자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 레온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큰 유감을 표하고는 팔에 어린 소녀를 안고 있는 구세주의 그림을 한 장 선물했습니다. 예이츠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 때가 오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저의 외로움과 시련을 알고 계시지요. 다음 성구는 예이츠 자매에게 위안을 줍니다.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 오늘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 계신 두 분 예이츠 자매와 윌모어 자매는 매년 10월에 함께 성전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의 계획, 영원한 가족, 그리고 휘장의 양쪽 편에서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함께 묶어주는 성약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이츠 자매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저의 구주에 대한 사랑을 이전에 제가 느꼈던 어떤 때보다 더 풍성하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치유하지 못할 슬픔과 고통과 질병은 없습니다라고 간증합니다. 이 두 자매가 보여준 사랑과 용서가 깃든 모범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의 생활에 큰 효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속죄 과정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땀구멍에서 피를 흘릴 정도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구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외침에는 아바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탄에 빠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다음과 같은 외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중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에 모두 적용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께서 함께하시며 그분의 따뜻한 팔 안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생신을 맞으신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전 세계의 회원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한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형님들 감사드립니다. 대회를 마치면서 아름답고 영감어린 음악을 들려주신 태버네클 합창단과 유타주 케이지빌 및 프루트 하이츠의 초등의 합창단, 프로보 선교사 훈련한 신권 합창단, 그리고 모든 지휘자와 반주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가 진행되도록 관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마커스 B. 내시 장로님 해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대회는 휴회하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Brothers and sisters, I know you.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차대회 모임은 정말로 가장 영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을 아주 충만하게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받았고, 또한 이 신성한 사업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을 대신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문경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억납니다. 또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졌느니라. 우리가 이 연차대회 동안에 들었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각 메시지는 다음 달 엔스타인과 리아오나 잡지에 실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 가르침들을 깊이 생각하도록 권유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해임된 형제님들께 우리는 여러분이 수년 동안 베푸신 헌신적인 봉사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헤아릴 수 없는 공헌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세상적인 어려움들을 염두에 두고 계심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찾으려 노력할 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교회 회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원뿐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우정을 표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국가의 선한 시민이 되고 우리 사회의 선한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정직하고 고결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는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일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덜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보살피면서 베푸는 봉사에 더하여 교회 기금에 후한 기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거의 항상 가능한 지원이면 무엇이든 제공하기 위해 그 현장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기부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가능한 한 많이 도움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삶에는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비롯한 어떤 이들은 약물, 부도덕, 비행그룹,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모든 심각한 문제들에 비극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망인과 홀로 된 아버지를 비롯하여 친구를 필요로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도움의 손길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이 실제로 열려있고 오늘날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으며 교회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지는 계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집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와 조화 그리고 사랑 속에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모든 총괄리 여건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연극 중 하나인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탄의 길을 따르고자 선택한 파우스트 박사라는 한 사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악한 생애의 끝에 잃어버린 기회와 틀림없이 받을 형벌에 대한 절망에 직면한 그는 다음과 같이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 이것이 지옥의 불길보다 더욱 타는 듯한 고통이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은 가장 타는 듯한 고통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목표입니다. 저의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우리가 이 가장 소중한 상을 추구하는 데 계속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이 참되고 우리 구주가 살아계시며 그분이 이 지상에 있는 그분의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6개월 후에 다시 만나볼 동안 여러분께 작별을 고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 구주의 축복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을 위해서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보라, 내가 문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We are grateful.
우리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Be members of thy church.
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선지자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그분의 건강과 또 저희에게 주시는 영감에 대해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그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간구드리며 또 12사도가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복음의 빛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아들과 또 당신과 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속죄하는 희생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축복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성신의 그런 동반하심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모든 나라의 문을 여시고 희망과 빛의 이 복음의 빛이 그곳에 들어가고 모든 나라에 임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그곳에 평화가 있고 이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떠나면서 사람들로서 하나의 마음으로 단합되고 또 마음속에 굳은 결심과 저희가 오늘 배운 것들과 가르침 받은 대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당신에 대한 저희 사랑을 말씀드리고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과 더 나아지고자 하는 소망에 당신께 간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저희를 서로 돕고 봉사하며 또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매진하여 나아갈 때 저희를 축복해 주실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78차 반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고 음악은 몰몬 테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보니빌 커뮤니케이션스가 제공했습니다. 사전 승낙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